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모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옵시며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새벽에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앉은 자들 또 온라인으로 주님 있는 처소에서 말씀 앞에 앉은 자들이 있으면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앉는 자들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전할 힘을 주시고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13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루었음이니 이는 하면 이는 이루었음이니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말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이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이며 복음의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혹은 율법 체계, 율법 제도로부터의 자유. 구약의 율법은 도덕법뿐 아니라 의식법, 재판법 세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 율법 체계, 율법 제도, 율법 시스템입니다. 율법 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인데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율법에 교훈한 모든 의식법이나 그런 것에서 매이지 않고 자유하는가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 주신 이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죄를 지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교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종인 것처럼 서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인간관계가 매우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세상에 저렇게 세상적으로 사회적 신분이 있고 학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또 외모를 갖춘 자가 저렇게 그렇지 못한 자를 섬기다니, 마치 종인 것처럼 섬기다니 신기한 집단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주께서 교훈하신 바대로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섬기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도왔고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도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주의 교훈이죠. 15절 보십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미움은 마음의 살인과 같습니다. 상대를 미워하여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 피차 멸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온 세계에서도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상대를 헐뜯고 비난한다면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도 잠시 남을 미워할 수 있겠으나 곧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남을 계속 헐뜯고 비난하는 자는 아마 구원 얻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중생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계속 짓는 죄의 가운데 머물 수 없는 어떤 원리가 어떤 요소가 그에게 심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영혼의 지배적 성향, 주도적 성향의 변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중생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직 중생치 못한 자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자유를 가지고 상대를 헐뜯고 비난이나 한다면 그는 중생했는지 좀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하겠죠. 정말 중생한 자라면 서로 사랑하거라 주께서 새 계명을 주셨으면 아멘입니다. 아멘. 힘써 집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사랑은 모든 환경 여건 육신의 조건이 다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16절 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을 조차라는 말은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 얻은 성도의 성화는 성화라는 것은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런 뜻이겠습니다. 성령을 조차라는 by the spirit 성령으로라는 푸뉴마티라는 이 역격의 명사는 성령으로 그 말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성도의 성화는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으므로 스스로 노력할 수 있고 또 노력해야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박경영 박사님은 성화에 있어서 인간 편에서의 협력적인 요소다. 성화는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바이지만 중생과 다르게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지만 성화는 다릅니다. 이미 살아난 생명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에게 출생한 아이에게는 밥 잘 먹어야 돼, 잘 뛰어놀아야 돼, 애들은 잘 뛰어놀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요소가 부족하면 밥을 잘 안 먹는다든지 뛰어놀지 않고 매일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좀 뭐가 병들었습니다. 네. 잘 뛰어놀고 밥도 잘 먹고 잠을 잘 때는 또 골아떨어져서 잠 잘 자고 그러면 건강한 편이죠. 그처럼 성화는 인간 편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화는 성도가 성령을 조차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표현대로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일 문답, 대일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이었습니다. 성경 구약의 중요한 한 예언이죠. 에스겔 36장은 무슨 내용인지 기억할 만한 장이죠.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정결케 하실 것이다. 사죄함, 죄의 정결함, 그것이 첫째죠. 그게 중요하니까 죄 때문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했으니까 죄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네, 원문의 표현은 돌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고기 같은 마음 고기는 부드러운 편이죠. 그래서 돌에 비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 그것을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없어지고 새 영이 주입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 내가 그대로, 예, 영혼 자체가 살아나는 준 것이 중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살아나기 전과 살아나기 후가 다른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의 지배적 성향이, 주도적 성향이, 성향이라는 성향이, 지배적 성향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또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고기 같은 마음. 또 계속 예언을 읽어보면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 내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옛날에는 영이라는 말을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은 신이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게 그런 뜻으로 그들이 사용해서 용어 자체가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성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성령이랑 같은 개념으로 썼습니다. 성신. 우리가 악령을 귀신 그렇게 말, 귀신. 예, 그렇게 그건 말 자체, 용어 자체가 영을 신이라고, 귀신, 악령, 예, 악한 영을, 예, 악한 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겠다. 이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에스겔 지금 읽은 36장에. 에스겔 36장에 그들을 회복시켜서 죄사함 주시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셔. 그게 바로 구원의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중생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신다. 중생과 성화를 예언한 에스겔 36장의 말씀이죠. 17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에 이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거스르고, 표준말로 거스르다,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 속에는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소원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단순히 육과 영 혹은 영혼의 육과 영 혹은 육과 영혼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인간 본성의 타고난 죄악성과 본래부터 남은 왜 있었던 죄성,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 죄성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성과 성령의 싸움이다. 과연 성령께서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시기 합당하지 않지만 오셨습니다. 그것은 법 때문에, 의라고 하는 법적인 의 때문에, 거룩 때문에 우리 속에 오실 수 있고 오셨습니다. 감히 이 누추한 우리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의 육체라는 원어는 단지 몸을 가리키지 않고 죄성을 가진 몸을,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헬라어의 몸이라는 말이 그냥 보통은 몸 하면 소마라는 말을 쓰지만은 여기에 육체 혹은 로마서에서 육신이라고 번역한 말은 사르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두 말, 사르크스도 우리의 이 살점, 육신의 피와 살을 할 때 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사르크스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말로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성도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대립되는 원리가 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속에 남은 죄성과의 싸움인데 몸에 남은 죄성과 영혼의 새로워진 성향이라고 방금 말하는 중생으로 얻은 새 마음과 사이에 갈등, 이 두 원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후자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속사람, 마음의 법, 혹은 마음, 누스, 마음,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새 마음, 새 성향만으로는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싸우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이만큼 죄성이, 남은 죄성이 강합니다. 죄는 깊이 뿌리 박힌 죄성입니다. 사람의 교만도 죄성의 하나고, 예, 사람의 미움도 죄성의 하나고, 또 사람의 음란한 그런 성향도 죄성의 하나입니다. 예, 그것은 뿌리가 깊어서 금방 너 없어져, 교만 물러가라, 또 예, 미움이 물러가라, 그런다고 쉽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듯 하다가 또 이것이 머리를 들어서 또 조금 미워지기도 하고 교만하게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잘 떨어지기가 쉬운 것이 죄성입니다. 뿌리 깊은 죄성. 나의 예, 변화된 성향만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존재라.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했어요. 비참한 존재다. 나는 비참한 존재,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몸에 남은 죄성을 극복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방법이고 성경이 보이는, 성경은 성화의 방법을 분명히 말하기를 로마서 8장 또 로마서의 갈라디아서 5장에 지금 16절 방금 읽은 5장 16절에 분명히 증거하기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런 몸의 죄성과 죄악된 욕구를 조금씩이나마, 그것이 금방 다 없어지지 않지만은 싸움은 치열하고 때때로 엎치락뒤치락 넘어져서 날마다 날마다 주여 또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방법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와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사도시대에 특별히 주셨던 현상일 뿐이고,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목적대로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거룩한 인격이 돼야 돼요. 변해서 저 사람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나의 시간마다 해마다 달라지네. 주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예수님 같대, 작은 예수님 같대. 변해서 아이고 저 교회 교인들은 참 예, 좋은 사람들인 것 같대. 내가 예수는 누군지 몰라도 저 교회 교인들은 내가 다 좋아해. 그들은 괜찮은 것 같대.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18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구원 얻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면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는 말씀은 구원 얻은 성도를 표현합니다. 구원 얻은 자, 즉 중생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4절 아까 읽었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을 알고 있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은 율법 제도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대로 율법의 구약의 율법 제도 아래서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아래서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암시된 메시아께서, 율법에 특별히 의식법에 암시된 예표된 메시아께서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제도 안에서 의식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막제도, 성전제도, 제사제도, 절기는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약제도, 율법제도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의를 이루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고 그것을 우리는 속죄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속죄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속죄적 종교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는 이 의 안에 있고 또 이 의 안에 있는 자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가 갈라디아서가 강조하는 성도의 자유의 근거입니다. 이 의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다 행해야 의가 된다, 이것이 율법 제도인데 이미 우리가 의를 얻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율법의 이 지금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 되니까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뜻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야말로 성도가 항상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보장입니다. 성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부족이 없지 않지만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또 하루를 지나보면 주여 부족합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깨끗하게 경건하게 좀 더 충성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한눈 팔고 또 좀 곁길로 가고 넘어지고 또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또 일어난 오뚜기처럼 칠전팔기라고 표현하듯이 일곱 번이나 넘어졌는데 또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의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것이 구원임, 이 의 때문에, 칭의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 없으면 성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 얻은 후 때때로 실수하여 범죄해도 다시 진심으로 뉘우치며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 때문에 율법의 정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의 성화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과 같은 것이다. 간혹 표현한 대로 이미 100점을 맞은 것과 같이 주님이 의의를 주시면서 의롭게 살아,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 더러워지면 안 돼, 흰옷을 내가 줬는데 나가서 흰옷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하세요?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죄 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를 주셨다고 이제는 괜찮다. 구원은 기본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천국은 들어갈 것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들어간다.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결코 자유로이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가 무거운 짐진 마음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자유인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헐뜯고 비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와 멸망의 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얻지 못한 자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의와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몸의 죄성을 극복해야 한다. 그것을 교훈했어요. 중요한 성화의 중요한 원리, 진리를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이지. 구원 얻은 성도에게도 몸에 남은 죄성이 있습니다. 성도 속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과 몸에 남은 죄성은 서로 충돌합니다. 그것이 싸움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내면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죄성을 극복하면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더 우리 신앙 고백서이나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의 표현대로 성화는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주님과 밀접히 꼭 주님을 붙들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비록 연약에 넘어질 때라도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고 주님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고 주님을 더욱 밀착하도록 꼭 주의 의를 붙들게 된다. 더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 자유가 성도의 평안과 기쁨과 힘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조차 의와 선을 행함으로 몸에 남은 죄성을 극복해야 된다. 자유를 죄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몸의 죄성을 극복하라. 이것이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진리요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주께서 주신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고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 종로로 타라고 교훈하시고 또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라고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무쪼록 새기게 하셔서 성화를 이루며 주의 주시는 자유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힘을 잃지 않고 주님 의와 선을 행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